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잎은 풍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잎만 풍성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인데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 나에게 내가 소유한 땅이 있으면 좋겠다. 조그만 땅만이라도 내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마귀와 싸워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작은 땅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소작하던 땅의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하여 그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싼 값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원래 땅은 크지만 그 땅의 일부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땅에서 일하다가 내 땅에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땅에 자꾸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가축이 들어와서 자기의 농작물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래도 우리 이웃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봐주자 하다가 이것도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따져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소송을 건 이 농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더 가서 그 밭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구나.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좀 좋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길 가던 나그네가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 동네에서 왔는데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데 너무너무 싸게 판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비옥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정말 싼 땅입니다. 아, 여기를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뭐 얼마 규격에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루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선을 긋고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영역이 당신 땅입니다. 하루 안에. 해가 지기 전에만 돌아오면 그 땅은 다 당신 땅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돈을 조금 내고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만 사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선을 딱 긋고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땅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저기는 더 좋은데 조금 더 가면 저기는 물도 있는데 모두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점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걷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기서 꺾어야지 하고 이제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걷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돈 다 날리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걷는데 이미 언덕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끝났구나. 모든 돈 다 날렸구나 하고 있는데 언덕 위에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뛰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 언덕에서 보면 아직 해가 지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정말 숨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처음 그어놨던 그 선에 해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은 했는데 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땅이 얼마였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왔던 사람이 딱 그 사람의 키를 재서 그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곳에 그 사람을 묻은 거예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땅, 얻을 수 있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동화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지.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딱 묘지만큼이 남는 겁니다. 요즘은 그것도 안 남죠. 요즘은 화장을 해서 딱 낙골당만큼 남습니다. 그걸 뿌리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세대에나 남아있지.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남기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욕심의 삶이란 이와 같음을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은 쭉정이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에 따라 가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까 그 농부와 같이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로마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 나를 배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사람 스스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나만을 위했던 삶이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았던 삶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며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갚기 위한 삶이 되며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눈을 돌려 그 사람을 돕는 자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관념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사상의 하나의 체계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천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새가족 모임 교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삼가를 보면 제목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서 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한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형체만 있는 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였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벗어났을 때,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거짓된 선생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이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멍에를 지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 교회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다시 육체의 기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 안에 있는 삶이 전혀 다른 사람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 그 삶 안에는 열매가 없고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행실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육체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19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삶 안에 들어가는 생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에 관련된 거예요. 음행,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며 주술하며 점치며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다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생의 낭비에 대한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특별히 이 세 번째가 굉장히 깁니다.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추론해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 외에 교회 안에 갈라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것이 반대편에 서 있고 육체의 것을 따르게 되면 성령과는 반대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보면 아홉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들이다. 사랑의 다른 이름들. 다르게 보여지는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네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열매는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자 삶의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 있는데 됩니까? 기쁨이라는 게 막 혼자 있는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나요? 혼자 있는데 막 웃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오래 참는다는 것,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문제들, 다른 사람과의 다툼, 투기, 질투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심는 것은 결국에 육체로 결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죠. 분명히 안 되는데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는데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막 그분한테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넘어집니다. 자꾸 육체의 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사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지 않아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진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람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종종 포기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케 해주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보여지는 타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따라가는 삶, 성령.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 창세기 5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족보를 보면 다 어떻게 끝나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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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었더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그가 65세의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색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막 이렇게 걷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천상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뭔가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이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똑같이 자식도 낳아요. 똑같이 부인과 살아갑니다. 똑같이 가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고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6장을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그들과 함께 살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뭔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인 생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붙잡혀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톨스토이의 단편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도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마틴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구두장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고향에서 온 한 할아버지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날 신약성경을 사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절기에만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읽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읽고 좋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자꾸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 것 같은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저도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발만 잘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꿈인데 굳이 이걸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주님이 그래도 지나가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길 바깥을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추운 겨울에 눈을 치우는 퇴역한 군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쉬라 그러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에 서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아주 허름한 여름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점심을 그 여인에게 대접하고 자신의 허름한 외투를 그 여인에게 주고 조금이라도 돈이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사과를 파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 사과를 훔치려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할머니를 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끝났던 저녁에 또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퇴역군인의 모습, 아이를 아는 여인의 모습, 사과를 파는 할머니의 모습,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가 펼쳐놓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주님께 해준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삶 안에 주님은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어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